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 전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환자가 다시 급증세를 보이면서 다수의 지방 정부들이 주민들의 이동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에 따르면 상하이시 3개 구역은 어제 인터넷 카페 등 주요 업소들의 임시 폐쇄 명령을 내렸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또 중부 도시 시안의 다수 학교들이 학생들의 등교를 취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중국 당국은 20여 개 성에서 어제 하루 427건의 신규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무증상 감염자를 추가하면 하루 확진자 수는 2,000명을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중국 당국이 수도 베이징 등 도시들에서 공원이나 사무실, 상점 등 공공장소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72시간 이내에 실시된 코로나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베네수엘라에서 지난 8일 발생한 폭우와 산사태로 9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레미히오 세바요스 베네수엘라 내무장관은 어제 기자들에게 수도 카라카스에서 남서쪽으로 67km 떨어진 아라과주에서 일어난 이번 산사태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적어도 36명이 숨지고 5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습니다. 세바요스 장관은 또 317가구가 붕괴되고 750가구가 훼손됐다며 천여 구조대원과 구조용 드론 탐지견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과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8일 오후 베네수엘라 북부를 강타한 허리케인 줄리아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일부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언론들은 보도했습니다. 언론들은 폭우로 주변 산의 큰 나무줄기 등의 잔해가 인근 지역으로 쏟아져 내리면서 사업체와 농경지 등도 피해를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크라이나 지원이 자국과의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세르게이 랴브코프 러시아 외무차관은 오늘 러시아 국영 RIA 노보스티 통신에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가 국내에서의 우크라이나 병력 훈련과 우크라이나군의 포격 목표를 지정할 수 있는 실시간 위성자료 제공 등 군사 지원이 서방국들을 전쟁에 점점 더 끌어들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방국들의 움직임에 러시아는 비대칭 조치를 포함한 관련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랴브코프 차관은 이어 러시아는 미국과 나토와의 직접적인 충돌에 관심이 없다며 미국과 다른 서방국들이 통제할 수 없는 갈등 고조의 위험성을 인식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수도 크이우 등에 미사일 공격을 가한 어제 성명을 통해 러시아의 공격은 우크라이나 국민들과 함께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은 동맹과 파트너들과 함께 러시아의 침략에 대한 비용을 계속 부과하고 푸틴과 러시아의 잔혹행위와 전쟁 범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전 수도 크이우 등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를 겨냥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으로 100명이 넘는 사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가비상대책본부는 이날 현재 19명이 숨지고 105명이 다쳤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크이우를 비롯한 12개 지역 중요 국가 기관시설들이 타격을 입었고 301개 도시와 마을에 전기 공급이 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미사일 공격은 크이우를 비롯해 서부 르비우와 중부 드니프로, 동남부 자포리자 등 전방위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열린 안보회의에서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군사, 통신시설을 장거리 고정밀 무기로 타격했다며 이번 공격이 크름대교 폭발 사고에 대한 보복임을 인정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미국 등 주요 7개국 정상들에게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공체제 지원을 긴급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등 G7 정상들은 오늘 젤렌스키 대통령과 원격 회의를 갖고 구체적 지원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어제 수도 크이우를 포함한 10개 지역이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은 직후 바이든 대통령과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 등에게 첨단 무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가 스스로를 방어하는 데 필요한 방공체계 등의 지원을 계속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VOA 세계뉴스 김시영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1일 화요일 뷰이 뉴스투데이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임시 진행의 김영권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북한 정권이 최근 핵전쟁 훈련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향후 전술 핵탄두 실험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선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와 기본 권리부터 챙기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 회사와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도 불구하고 세계 각국에 남아 외화벌이를 지속하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밝혔습니다. 수요일인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맞겠습니다. 아침 최저 영하 5도에서 9도, 낮 최고 기온은 12도에서 21도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0.5에서 1m, 서해 앞바다는 0.5m를 일겠습니다. 모레 목요일과 글피 금요일은 대체로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평양은 맑은 가운데 낮 최고 18도까지 오르겠고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43분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김정은 국무위원장 지도 아래 사실상 핵전쟁 훈련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김정은이 전술 핵미사일의 공격적 운용을 강조한 것도 전술 핵탄두 실험을 예고한 메시지란 분석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입니다.
북한 대내외 관영 매체들은 지난달 25일부터 지난 9일까지 단행한 각종 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에 대해 전술핵 운용부대들의 실전훈련이었다고 10일 보도했습니다. 북한은 지난달 25일 저수지에서 수중 발사했다는 미니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을 시작으로 북한판 이스칸데르인 KN-23과 에이테킴스 KN-24 그리고 초대형 방사포인 KN-25 등 한반도에서의 핵전쟁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핵투발 수단인 다중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을 연이어 발사했습니다. 화성 12형을 개량한 중거리 탄도미사일 IRBM도 발사해 한국은 물론 일본과 괌까지 핵공격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번 훈련을 직접 지도하면서 행한 발언도 이런 북한의 의도를 그대로 드러냈습니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 진행한 실전 훈련들을 통해 임의의 전술 핵 운용 부대들에도 전쟁 억제와 전쟁 주도권 쟁취에 막중한 군사적 임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확신을 더욱 확고하게 가지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훈련을 과거의 미사일 도발과는 차원이 다른 행보로 보고 있습니다. 북한이 과거엔 핵무력 도발의 명분으로 자위력 강화와 전쟁 억지력 차원임을 내세웠다면 이번 훈련은 노골적으로 핵 공격을 상정하고 단행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북한이 지난달 초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한 데 이어 이번에 전술핵 미사일을 앞세운 실전 훈련을 벌임으로써 추가 핵실험 감행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한국국방부사나 국방연구원 이상민 북한군사연구실장은 김정은 위원장이 전술핵 운용부대의 훈련을 직접 지도한 행보는 전술 핵탄두 실험이 임박했음을 알리는 의미라고 말했습니다. 이 실장은 북한이 앞서 공개했던 핵탄두 모형들은 크기가 직경 60cm 정도의 KN-23과 24, 25의 식기에 크다며 김 위원장이 전술핵 미사일의 공격적 운용을 강조하고 나선 것은 핵탄두 소형화를 위한 추가 핵실험이 조만간 있을 것임을 예고한 행보로 풀이했습니다.
지금의 3종 세트의 탑재하기에는 기존에 공개했던 핵탄두 모형이 사이즈가 크다. 그래서 그보다 작은 형태의 핵탄두를 개발 중에 있고 그걸 7차 핵실험에서 해야 되는데 하기 전에 지금 밑밥 깔기로 전술핵에 대한 어떤 운영을 이제 정책법에서 강조한다든지 또는 전술핵 부대를 방문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미한 군당국은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 복구를 완료하는 등 핵실험을 위한 기술적 준비를 마치고 정치적 결단만 남아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앞서 지난해 초 발간한 2020 국방백서에서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와 관련해 상당한 수준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다소 애매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핵탄두 소형화 기술이 KN-23 등에 장착 가능한 직경 60cm, 무게 500kg 미만의 수킬로톤급 경량 핵탄두 제작 수준에 이미 도달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사나 국책연구기관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명예연구위원은 북한이 선을 보인 다중의 전술핵 투발수단은 지대지 미사일들이라며 향후 더 작은 크기의 핵탄두 개발을 통해 야포탄이나 어뢰, 공대지 미사일 등으로까지 핵투발수단의 범위를 확장하기 위한 핵탄두 소형화 실험에 나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술핵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지만 이제 차기 전술핵, 이거보다 더 소형화된 전술핵을 개발하기 위해서 실제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또 실제적으로 북한이 지금 복구하는 3번 갱도는 높이가 낮아서 소형 전술핵을 실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용도이기 때문에 그 준비를 했다는 것은 이제 소형 전술핵을 실험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북한이 이번에 모의 핵실전 훈련을 통해 다종의 핵투발 수단을 과시했지만 실제 핵무기로서의 성능을 대내외에 실증하기 위해 추가 핵실험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한이 지난 6차례의 핵실험을 통해 축적한 데이터로 이미 전술 핵탄두를 기술적으로 완성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7차 핵실험이 필요한 정치적인 목적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이 핵 보유국이다라는 것을 세계 만방에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이게 전술핵과 관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자신들이 이제 드디어 전술핵도 확실하게 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 설왕설래를 종지부를 찍는 그런 정치적인 목적도 있겠죠.
박 교수는 따라서 북한이 핵실험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감행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을 것이라며 1차적으로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3연임을 결정하는 오는 16일 20차 당대회 이후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는 다음 달 7일에 즈음한 시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실험에 신중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옵니다. 한국정부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의 이번 대대적인 전술핵 모의 훈련을 북한이 전술 핵탄두를 확보한 단계임을 보여준 행보로 해석하면서 기술적 필요 때문에 7차 핵실험이 급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향후에 자신들의 전술의 운영에 대한 신뢰성을 좀 높이기 위해서라도 좀 더 측정치를 더 얻기 위해서 핵실험을 할 필요성은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반드시 필수적으로 해야 된다. 지금 당장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홍 실장은 대외적인 여건 측면에서 미중 미러 갈등으로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중러의 반대를 등에 업고 유엔 안보리 차원의 추가 제재를 피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홍 실장은 그러나 핵실험 강행이 3연임 이후 시 주석의 국제적 리더십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나 미국의 대중 포위 전략 강화에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이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북한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에 대해 국제사회에선 주민의 민생과 권리부터 보호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하원 중진 의원은 북한의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방증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인권기구와 국제 앰네스티는 북한의 국제 규약을 이행하라며 민생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하원 공화당 소속 중진 크리스 스미스 의원은 최근 워싱턴에서 열린 한 행사가 끝난 뒤 뷰에이에 북한의 김씨 남매가 민생을 외면한 채 공격용 무기를 계속 개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미국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의장이기도 한 스미스 의원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도발은 매우 나쁜 초점을 보여준다며 그들을 절대 침략하지 않을 한국을 상대로 매우 공격적인 무기를 선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t shows a very bad focus, you know, that they choose, you know, very, very offensive weapons.
스미스 의원은 한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는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며 누가 북한의 적이고 그런 공격용 무기들이 왜 필요하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강경 발언을 언급하며 북한의 무기 개발은 김정은 남매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이는 불행한 일이라며 김정은 남매의 권력은 그들의 봉사와 지도력으로 국민이 행복할 때 유지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 등 무기 개발은 오히려 정권의 나약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ey should be kept in power because the people are happy with their service and their leadership and so it's actually a indication of weakness on their part.
스미스 의원은 이어 비핵화와 더불어 인권 문제 고치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독재 정권이 영원히 지속돼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대우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엔기구는 북한이 국가 재원을 무기 개발에 과도하게 투입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뷰의 논평 요청에 즉답하지 않은 채 북한 주민들이 겪는 문제들을 지적했습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10일 뷰의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주민들이 만성적 식량 불안정과 영양실조로 오랫동안 고통받은 결과 영양부족과 발육부진, 빈혈 비율이 높아진 것은 잘 기록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1981년 9월 유엔 경제사회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가입하면서 충분한 식량에 대한 접근권을 포함한 권리를 존중, 보호, 이행할 법적 구속력이 있는 의무를 자발적으로 떠맡았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이어 사회권 규약으로 불리는 이 규약의 2부 2조 1항 내용을 강조했습니다. 규약 당사국들은 특히 입법조치 채택을 포함한 모든 적절한 수단에 의해 이 규약에서 인정된 권리의 완전한 실현을 점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개별적 또는 경제적, 기술적인 국제 지원과 국제 협력을 통해 각국의 가용 자원이 허용되는 최대 한도까지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는 설명입니다. 서울 유엔인권사무소는 이 조항에 근거해 규약 당사국은 국민의 최소 필요를 보장해야 할 즉각적인 핵심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15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국제인권단체 국제앰네스티는 북한의 핵개발이 민생에 미치는 악영향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 단체는 이날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이 인구의 거의 40%가 굶주리는 동안에도 막대한 비용을 들여 핵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앰네스티 서울지부의 최재훈 북한인권 담당 간사는 성명에서 수백만 명의 주민들이 식량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데도 북한 당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대신 핵 개발에 계속 재원을 투자하는 건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국제앰네스티는 핵무기의 무차별성 때문에 모든 핵무기의 사용, 보유, 생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앞서 세계 100여 개 나라의 인권 상황을 감시하는 휴먼 라이츠 워치도 BOA에 보낸 성명에서 북한 정부가 재원을 주민의 기본적인 필요 사업으로부터 핵무기로 전용하는 건 북한 인민의 권리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지난 9일 기준으로 올해에만 23차례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은 지난달 북한이 핵개발비로 최대 16억 달러를 지출한 것으로 추정했으며 이는 북한의 몇 년치 식량 부족분을 채울 수 있는 규모란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미국에 사는 전직 노동당원 출신 탈북민들은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BOA에 북한의 이런 모순적인 모습은 노동당의 허상을 잘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김정은 체제에서 노동당은 주민에 대한 지원보다 1인 지배체제를 위한 기능이 더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북한 해외식당 지배인 출신 허강일 씨는 경제가 어려운데 탄도미사일을 계속 쏘아대는 김정은과 노동당을 보면 무책임의 극치를 보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조선노동당이라는 거는 뭐 어차피 뭐 독재를 위한 그저 당이니까. 예. 그런데 전세가 힘드는 정도인데 북한은 오죽하겠습니까? 폐쇄된 국가인데. 그러면 잘 사는 선진국들도 이 정도인데 저렇게 봉쇄하고 수입도 못하는 북한이 아직도 김정은은 그 경제, 그러니까 이거 벌써 이런 그 미사일 훈련하고 하는 자체가 김정은이 자체가 이제 북한 경제에는 관심이 없다는 걸 이번에 더 절실히 보여주는 거고. 예.
북한에서 의사로 노동당에 입당했던 김마태 씨는 김정은에게 희망이 없다는 걸 북한 엘리트들이 빨리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사고를 바꿔야지 생존할 수 있다는 걸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들이. 예. 그래서 그 미사일 발사나 그런 걸로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는 사람들에게 대북주의자들인가 한국 때문에 못 산다고 해놓고 외부적으로는 또 자기네가 그 군사훈련을 하는 것을 정당화시키는 것으로 긴장을 고조시키는데 좀 주변 나라들과 국제정세에 좀 부합되게끔 잘 관계를 잘 맺고 군사적이 아니라 이 경제와 이 생활 안정적인 걸 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영국 주재 북한 공사를 지낸 한국 국회 국민의힘 소속 태용호 의원은 지난 8일 인터넷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대북 전단 살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태 의원은 강력하고 실질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면서 북한으로선 접경 지역 수십만 명의 북한 군인들이 방송을 접하는 것 자체가 군 체계의 뿌리를 흔드는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허강일 씨는 노동당 창건 77주년을 맞아 양심 있는 북한 노동당 엘리트들이 각성하고 일어서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진짜 북한의 뭐 엘리트고 간부들이 진짜 진심으로 조금이라도 양심이 있는 분이라면 북한의 경제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고 예, 독재 방식도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잔인해졌거든요. 그런 걸 보면서 본인들이 역사 앞에 진짜 우리 한반도 역사와 국민들한테 죄짓지 않기 위해서는 김정은 정권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내부적으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좀 간부들이 좀 절실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랑스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전술 핵타격 연습을 거론한 것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영국은 불법적인 무기 프로그램 대신 주민들의 안위를 우선시하라고 북한 당국에 촉구했습니다. 박형주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프랑스가 10일 북한의 거듭된 탄도미사일 발사와 이와 관련된 북한의 발표에 대해 규탄 입장을 밝혔습니다. 프랑스 외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10월 9일 단행된 가장 최근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 발사가 보여주듯이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과 그들의 운반 수단에 대해 프랑스는 깊은 우려를 거듭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의 발사와 9월 25일 이후 계속된 발사를 전술 핵 타격 연습의 일환으로 설명한 북한 당국의 성명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동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북한이 국제 의무를 즉각 준수하고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프랑스는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프랑스는 파트너들과 함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 비핵화 목표를 추구하고 모든 관련국들 사이의 대화를 장려하겠다는 결의를 강조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다른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 외무부 대변인실도 성명을 내고 10월 8일 또 탄도미사일 시험을 단행한 북한의 결정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은 북한이 대화에 복귀하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의 비핵화를 향해 믿을 수 있는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우리의 파트너들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이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을 추구하는 대신 자국민들의 안위를 우선시할 것을 요구한다고 영국 외무부는 덧붙였습니다. 앞서 북한은 한반도 시각으로 지난 9일 오전 1시 48분경부터 58분경까지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두 발을 발사했습니다. 지난 6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이후 사흘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5일 평북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이어 28일과 29일 그리고 이달 1일과 4일, 6일에도 탄도미사일을 쐈습니다. 이에 대해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 기간 전술 핵 운용 부대 등의 훈련을 모두 지도했다며 탄도미사일 발사 훈련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면서 7차례에 걸쳐 진행된 전술 핵 운용 부대들의 발사 훈련을 통해 목적하는 시간에 목적하는 장소에서 목적하는 대상들을 목적하는 만큼 타격 소멸할 수 있게 완전한 준비태세에 있는 우리 국가 핵전투 무력의 현실성과 전투적 효과성, 실전 능력이 남김없이 발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군축과 국제안보를 담당하는 유엔총회 제1위원회에서 북한 정권에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각국의 규탄이 이어졌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강화와 위안부 문제 등을 제기했고 자신들에게 쏟아진 비난을 일본으로 돌리려고 시도했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캐롤린 슈왈거 유엔 주재 뉴질랜드 대사는 6일 유엔총회 제1위원회 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하게 비판하면서 국제사회 공동 대응을 촉구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ed ballistic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in contravention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its recent
슈왈거 대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북한의 지속된 탄도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그리고 일본 상공을 통과한 최근 미사일 발사는 국제사회 규칙에 대한 분별 없는 무시를 보여준다면서 우리의 안보를 약화하고 여기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핵실험을 준비하고 있다는 보도는 매우 우려된다며 이런 행동이 용납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국제사회가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러시아의 핵 위협과 이번 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뉴질랜드의 핵무기 반대 투쟁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태국도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심각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북한의 행동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타라룻 한루미 우왕 유엔 주재 태국 공사 참사관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과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가 급증하는 것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recent surge in the DPRK's intercontinental ballistic missile tests and ballistic missile
그러면서 태국은 북한이 탄도미사일 실험을 중단하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며 대화를 가로막을 행동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오가사와라 이치로 일본 군축 대사는 일본은 북한의 지속적인 핵과 미사일 역량 개발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면서 5년 만에 일본 영공을 통과한 지난 10월 4일 발사와 그 다음 날 추가 발사를 포함해 최근 잇따른 발사를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Mr. Chair, Japan is deeply concerned about North Korea's continued development of nuclear and missile.
이어 일본은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핵무기와 기존 핵 프로그램 그리고 모든 사거리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 목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재확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우리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이러한 결의를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인 7일엔 북한의 무기 개발에 대한 독일과 노르웨이, 헝가리, 라트비아 등 유럽연합 국가들의 성토가 이어졌습니다. 제네바 주재 독일 대표부의 토마스 괴벨 군축대사는 북한이 불법 핵무기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무기를 지속해서 개발하는 것은 가장 심각한 확산 우려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North Korea's continuous development of its illegal nuclear weapons program and ballistic missiles arsenal remains.
그러면서 전례 없는 수준으로 올해 감행된 일련의 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으로 단합과 결의를 갖춘 대응에 직면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대화를 시작하고 최종적으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를 향한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유엔 무대에서 쏟아진 비난과 우려에 대해 반박권을 사용하며 대응했습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김인철 서기관은 서방 국가와 일본 등의 도발적 성명을 단호히 거부한다며 이는 터무니없는 자위권 침해이자 용납할 수 없는 내정 간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의 연합 군사훈련 등을 거듭 문제 삼으며 미국의 적대 정책과 핵 위협에 맞서 북한의 힘은 비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에 대한 일본의 주장에는 군사 대국화 시도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일본을 집중적으로 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의 헌법 개정 움직임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큰 위협이었다면서 일본은 한반도와 다른 아시아 지역 사람들에게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줬던 과거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는 방식으로 반성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위원회와 별개로 경제와 개발 문제를 다루는 2위원회와 인권을 담당하는 3위원회에서도 일본을 비판했습니다. 김성 유엔 주재 북한 대사는 6일 여성 인권을 주제로 열린 3위원회 회의에서 이 자리를 빌려 일본이 수십만 명의 조선 여성들을 강제로 성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존엄성과 인격을 짓밟았다는 사실을 상기시킨다고 말했습니다.
I take this opportunity to recall you once again that Japan has forced hundreds of the thousand Korean.
그러면서 일본은 진정으로 이 문제를 인정하고 국제사회에 사과하며 과거에 저지른 최악의 반인도 범죄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다음 날인 7일 이 위원회 회의에선 일본이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발생한 방사성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러한 행동은 경솔하며 많은 나라들이 핵 테러 행위로 비난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북한의 주장에 일본은 반박권을 통해 일본 정부는 국제사회의 관련 노력을 투명하게 계속 설명할 것이라며 과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BOE 뉴스 함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유엔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를 도출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 의회에선 불법 대북거래에 연루된 중국, 러시아의 개인과 업체의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미사일을 연쇄적으로 발사하며 위협 수위를 높이는 데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도 일부 책임을 물리겠다는 취지입니다. 이재훈 기자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대북 압박 의지가 없으며 오히려 자국 이익을 위해 북한의 위협을 적절히 이용하고 있다는 인식이 미 의회 내에서 확대되고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한 카드를 문제 삼는 의원들은 구체적으로 불법 대북 거래에 연루된 중국과 러시아의 개인과 업체에 3자 제재, 즉 세컨더리 제재를 부과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베놀런 상원 의원은 최근 새치리 청문회에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재무부가 추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중국 기반 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ntities and categories of entities that contribute to leakage in the North.
유엔 남보리 대북 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올해 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대북 제재 체제에 구멍을 내는 여러 종류의 기관 단체들을 적시했고, 특히 중국에 기반을 둔 선박업체와 해운업체들을 지적한 만큼 재무부가 이를 지침으로 삼길 독려한다는 겁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올해 1월부터 가속화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여러 제재를 발동했지만 여기에 중국 개인과 기관을 겨냥한 조치는 없다는 비판이 미 의회 내에서 초당적으로 나옵니다.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 공화당 간사인 스티브 샤워드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도록 압박해야 한다며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제재는 분명히 중국의 관심을 끌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세컨더리 제재는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 모두 꺼려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That would most assuredly get their attention, but it's something that both Republican and Democrat
의회 내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인 캐카먹 하원 의원은 지난 4월 위원회 소속 27명의 의원과 함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 등을 추궁하며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권한을 활용해 중국에 제재를 부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공화당의 앤 와그너 하원 의원은 최근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독재적인 정권들은 점점 더 밀착하고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의지를 계속 신뢰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지원하기 위해 북한과의 협력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자 러시아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커졌습니다.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 상원 의원과 빌 해거티 상원 의원은 지난달 말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제닌 옐런 재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북한의 해외 노동에 대한 제재를 철저히 집행할 것을 촉구하면서 특히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점령지에서 북한의 정보기술 종사자들을 고용하거나 북러 무기거래에 관여한 기관이나 기관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유엔 안보리는 5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에 소집됐지만 별다른 결론을 내지 못한 채 종료됐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가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단호한 대응을 촉구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행동이 미국 탓이라고 주장하며 입장차를 재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미국은 지난 5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해 새 안보리 대북 결의안을 추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후유의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북한 지도부가 전술 해군용 부대 훈련을 공개한 데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한국에 대한 핵 공격을 위협한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또 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도 주목했지만 아직은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북한이 핵 운용 부대 훈련이라며 최근 진행된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을 자세히 공개한 것은 전술 핵무기를 탑재한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을 실전 배치했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목적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특히 대남 핵 공격 신호를 보낸 것으로 봤습니다.
Certainly appears to be that is the message they're trying to send that they've developed the capabilities to employ tactical nuclear weapons which is very likely to be part of its strategy.
맥스웰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전술 핵무기를 운용할 역량을 개발했다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전술 핵무기는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기로 결정할 때 북한 전략의 일부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1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전술 핵 운용 부대 군사 훈련을 지도했다면서 지난달 25일부터 보름간 7차례 발사한 탄도미사일 발사 내용을 자세히 공개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수석 부차관보도 10일 VOA에 북한이 한국과 미한 동맹에 전술 핵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다양한 단거리 미사일에 전술 핵 탑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What's important is they've now very clearly associated all of the types of SRBMs that we've seen with quote tactical nuclear weapons unquote.
Previously,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이번 발표를 통해 모든 종류의 단거리 탄도 미사일과 소위 전술 핵무기를 연계시켰다는 점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가장 최신형의 단거리 탄도미사일만 전술핵무기와 연계시켰지만 이번엔 2019년 이래 북한이 공개한 모든 단거리 탄도미사일이 포함됐다는 것입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이 모든 단거리 탄도미사일들은 이미 전술핵무기를 탑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지만 북한이 이를 명시적으로 밝히며 정치적으로 강조한다는 점이 새롭다고 말했습니다.
We don't really know just in reality how invested they are operationally in quote tactical nuclear weapons unquote and what that means.
그러면서 북한이 전술 핵무기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며 얼마나 운용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많은 사람들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매우 작은 위력의 탄두를 개발할 것으로 예상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경우 바로 이러한 작은 핵탄두를 실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북한이 전술 핵부대를 통해 한국에 대한 핵 위력을 과시했지만 아직은 실전에서 핵무기를 사용할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여러 미사일을 연속적으로 발사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If you look at the five recent tests that involve two missiles each, the closest separation in the launch of the missile.
베넷 연구원은 북한이 한 번에 두 발 이상 발사한 최근 다섯 차례의 미사일 실험을 예로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사일 발사 간격이 가장 짧게는 9분, 길게는 22분이었다며 핵무기를 작전 운용하려면 미사일 발사 간격을 길어도 20초에서 30초로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보다 길어지면 북한이 두 번째, 세 번째 미사일을 발사할 때 한국이나 미국의 전투기가 발사대를 폭격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맥스웰 선임 연구원도 북한이 미사일 기습 공격 역량을 과시하려 하지만 실제 전쟁 중에는 미국과 한국의 공격 능력에 압도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trying to project the idea that they, by using multiple launch sites, you know, at the time and place of their choosing, that they're going to be successful. When in fact,
맥스웰 연구원은 북한은 다양한 장소에서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언제 어디서든 성공적인 공격을 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려 한다며 하지만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실전이라는 징후가 있으면 발사 장소는 순식간에 요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북한은 평양, 평안남북도, 자강도, 강원도 등 전역에서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발사 시각도 이른 아침, 새벽, 저녁 등 다양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이번에 북한이 저수지에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주목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앙키판다 미 카네기 국제평화재단 선임 연구원은 북한이 핵 전력의 생존성을 높이기 위해 흥미로운 새 미사일 발사 플랫폼을 개발하고 있다며 북한을 앞서 열차에서 쏘는 미사일 발사 체계를 개발했다고 말했습니다. 판다 연구원은 앞으로 한국이 관련 정찰 역량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 wouldn't go as far as to say that the apparent South Korean failure to know that this was from an underwater platform suggests kill chain was ineffective. I think as South Korea
판다 연구원은 한국이 이번에 수중 발사장에서 발사된 것을 포착하지 못했다고 해서 킬 체인이 효과가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며 한국이 정보, 감시, 정찰 역량을 증진하면서 저수지 발사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관련 활동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지난달 25일 새벽 서북부 저수지 수중 발사장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주장한 반면 한국군은 앞서 북한이 평안북도 태천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동식 발사대에서 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을 겨냥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는 데 대해 베넷 연구원은 한국이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 배치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다양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효과적이라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 한국, 일본의 북한에 대한 위성 정찰 능력이 상호 보완적이라며 세 나라가 미사일 방어망을 통합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북한 정권이 일본 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일본 방위성은 올 회기연도 말까지 모든 대공부대가 신형 패트리엇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군사 전문가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커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박동정 기자입니다.
일본 방위성은 모든 대공부대가 2022 회계연도 말까지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을 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의 2022 회계연도는 내년 3월에 끝납니다. 일본 방위성 당국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 도입과 관련한 지난 6일 VOE의 서면 질의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다만 도입한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의 수에 대해서 공개하면 보유 수뿐만 아니라 일본의 구체적인 방어 역량이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의 구체적인 답변은 삼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당국자는 앞으로도 필요한 수량을 늘리고 역량 등을 꾸준히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방위성 당국자는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이 하층에 낙하하는 마지막 단계에서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요격하는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며 기존 패트리언 미사일과 비교해 고도가 확장된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패트리언 미사일은 30km 이내 중저고도에서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방어체계인 반면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은 고도가 50km로 확장됐습니다. 북한은 최근 미사일 발사에서 비행고도, 거리, 속도 등을 조금씩 달리하면서 운용 능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4일 북한은 5년 만에 일본 상공을 넘어가는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4,500km, 고도는 970km, 속도는 마하17로 탐지됐습니다. 이에 일본은 도쿄 방위성 앞에 자국 항공자위대의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을 설치했습니다. 일본은 북한의 새로운 미사일 위협에 맞서기 위해 이지스 구축함의 레이더와 사거리와 고도가 확장된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 등을 도입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 군사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의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10일 VOE와의 전화통화에서 신형 패트리언 미사일이 기존의 패트리언 미사일보다 훨씬 더 유능한 요격미사일 체계라고 말했습니다.
Well, these are far more capable interceptor missiles. They're designed to cover a much larger area.
베넷 연구원은 그들은 훨씬 더 넓은 지역을 커버할 뿐만 아니라 기동 탄두 재진입체 미사일을 포함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게 설계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이 미사일은 대도시의 상당 부분을 방어할 수 있는 훨씬 더 유능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도쿄에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탄도미사일 23차례, 순항미사일을 2차례 발사했습니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9일까지 보름 사이 집중적으로 7번의 탄도미사일을 쏘아올렸습니다. VOA 뉴스 박동정입니다.
북한 회사들과 노동자들이 대북 제재 속에서도 여전히 세계 각국에 남아 외화를 벌고 있다고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전문가 패널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몇몇 국가에 유학 중인 북한 학생들이 자칫 첨단 기술 습득 창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중국은 전문가 패널의 직접 조사를 가로막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함지아 기자입니다.
전문가 패널은 최소 9개 나라에서 북한 해외 노동자의 외화벌이 활동을 포착했습니다. 최근 공개된 중간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패널은 유엔 회원국 한 곳의 보고를 토대로 알제리와 콩고, 러시아, 베트남 등에서 북한 국적자가 일한다는 사실을 파악하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채택한 대북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까지 본국으로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노동자가 아직도 해외에서 외화벌이를 하고 있다면 이는 대북 제재 위반입니다. 러시아는 북한 노동자가 대규모로 파견된 나라로 지목됐습니다. 전문가 패널에 따르면 러시아 회사 SG 라이보 보드스트로이가 사할린섬 유주노 사할린스크의 한 아파트 단지 건설 공사에 북한 노동자를 투입했다고 전했습니다. 해당 아파트 단지는 2019년 말 착공해 2022년 상반기에 완공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인근 주민들이 공사 현장에서 흘러나오는 북한 음악으로 인한 소음에 항의하면서 북한 노동자 고용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북한 정보기술 IT 회사인 평양 광명 정보기술사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운영 중이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이 회사는 러시아 국적자의 신분을 이용해 IT 계정을 만들고 북한 IT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을 관리해왔습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는 유즈노 사할린스크의 아파트 건설 공사나 블라디보스토크의 IT 회사와 관련된 자료가 없다고 전문가 패널에 답했습니다. 그 밖에 알제리는 지난해 6월에서 7월 사이 북한 남강 건설과 북한 건설 노동자 고용 계약을 맺은 나라로 지목됐고 캄보디아에서는 최소 2개 회사가 여전히 운영 중인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아프리카 나라인 콩고와 토고, 코트디부아르 등에서는 북한 의사가 현지 병원에서 외화를 벌고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 하노이의 고려식당이 여전히 영업 중이란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앞서 비오이는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고려식당이 운영 중이며 제재 대상인 만수대 창작사의 그림이 판매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베트남 정부의 답신을 인용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북한으로 돌아가지 못한 북한 국적자들이 베트남에 남아있으며 고려식당은 이들의 생계를 위해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베트남 정부는 고려식당에 있는 만수대 창작사 그림은 전시 목적으로만 활용되고 있고 식당 직원들이 이를 판매하는 증거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해외에서 수학 중인 북한 유학생 현황도 공개했습니다. 북한 학생이 다른 나라 교육기관에서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제재 위반이 아니지만 안보리는 결의 2270호와 2321호를 통해 북한 국적자가 핵활동이나 핵무기 전달 체계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 교육이나 훈련을 받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북한 유학생이 핵무기와 직간접적인 연관이 있는 첨단 재료과학과 첨단 화학공학, 기계공학, 전기공학, 산업공학 등 분야에서 수학하고 있다면 이는 제재 위반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전문가 패널은 평양과학기술대학과 학술 교류 활동을 해온 7개 해외 대학에 북한 유학생 현황을 문의했으며 일부 학교로부터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2023년에서 2024년 사이 의학 분야 박사학위 취득 예정인 두 명의 북한 학생이 영국의 한 대학에 남아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또 스웨덴의 한 대학은 생명과학 분야를 연구하던 북한 학생 두 명이 각각 2019년과 2020년 교육 과정을 마쳤다고 전했습니다. 중국은 총 6명의 평양과기대 학생이 3개의 자국 대학에 수학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중 2명은 여전히 농업 생명과학 분야의 석사와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중국은 전문가 패널에 보낸 서한에서 유엔 중국 대표부는 전문가 패널이 이런 내용을 조사할 때 연락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이란 점을 지적한다며 전문가 패널이 직접 자국 내 대학에 연락을 취하지 말라고 요구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상원 정보위원회가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그 위협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북한 정권은 각종 수단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핵 야욕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용하고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이종 기자입니다.
미 상원 정보위원회가 북한 등 해외 정보 위협에 관한 평가와 대응 방안을 담은 153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습니다. 위원회가 지난 2년간 독립적으로 실시한 조사와 연구를 바탕으로 작성된 이 보고서에는 미 정부의 정보 대응 노력을 조율하는 국가대정보안보센터가 직면한 도전과 대응 방안이 기술됐습니다. 민감한 정보 사안은 일반에 공개된 보고서에서 삭제됐습니다. 보고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글로벌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더 큰 장기적 위협이 되고 있고 러시아는 세계 무대에서 내세울 것이 거의 없다며 중국의 위협과는 다르다고 진단했습니다. 이란과 북한은 일정한 지역에 한정된 국제적 적국으로 규정하며 이들 또한 심각한 국가안보 위협을 가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란과 북한의 사이버 역량이 증대됨에 따라 이들은 이전보다 더 파괴적이고 위험할 수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은 정권의 생존을 보장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하며 역내 강대국 지위를 얻기 위해 수십 년 동안 핵무기를 추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은 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이런 야망을 뒷받침하고 대중에게 공개된 오픈소스 정보와 인적 수단을 활용해 수집한 정보, 그리고 사이버 활동과 통신 전자 정보를 통한 정보를 매개로 정치, 군사, 경제, 기술적 정보를 수집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국방부가 2017년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인용해 북한은 사이버 작전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고도로 네트워크화된 적국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매력적이고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며 부인할 수 있는 수단으로 보고 있을 것이라고 보고서는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방첩 활동은 미국이 직면한 사회 전체의 위협 지형에 효과적으로 맞설 태세를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의회는 행정부와 국가정보국장실과 협력해 오늘날의 위협 지형을 반영하는 미 정부 차원의 방첩에 대한 일관된 정의를 개발하고 NCSC의 임무와 구조 그리고 책임을 명확히 하는 개혁을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최근 미한 관계의 쟁점으로 떠오른 인플레이션 감축법의 세부 규정을 마련하기에 앞서 대중 의견을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 보조금 제의와 관련된 부분도 의견 수렴 대상에 포함돼 한국의 우려가 해소될 방안이 마련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은 5일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에 따른 세제 혜택의 세부 시행 규칙과 관련해 이해 관계자 등 대중의 의견을 다음 달 4일까지 수렴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에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한국 기업들이 시행 규칙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관심이 쏠립니다. 특히 주목받는 것은 전기차 세제 혜택에 관한 부분입니다. 재무부는 의견 수렴의 6대 분야 가운데 하나로 청정 자동차 세제 혜택을 지정하며 이 부문에서 현재 법에 포함된 최종 조립과 북미의 의미에 관한 이해 당사자 그리고 대중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RA법 조항이 명시하고 있는 최종 조립과 그에 포함된 지역인 북미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더 명확히 해야 하는지 의견을 묻는 것입니다. 지난 8월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한 IRA에는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해 전기차의 세금 공제 방식으로 보조금 $7,500를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는데 이는 오로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모든 완제품을 생산하는 한국 전기차 제조사들은 미국 내 공장이 완공되는 2025년까지 가격 경쟁력을 잃게 된 상황입니다. 때문에 직접 이해 당사자인 현대 기아 자동차는 물론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관료들까지 기회가 닿을 때마다 미국 정부에 한국 기업의 우려를 전달해왔습니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전기차에 대한 법률상 세제 혜택과 관련된 한국의 우려를 이해했다며 법이 시행됨에 따라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의회에서 통과시킨 법을 당장 손볼 방도가 없다는 관측이 적지 않지만 이번 기회에 시행 규칙을 통해 해결 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닛 옐런 재무장관은 이날 공지를 통해 재무부는 법의 조항으로 혜택을 보는 이해 당사자 및 대중과 대화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한 경제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완전한 구제의 보장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국제무역체제를 연구하는 앤서니 김 헤리티지 재단 연구원은 6일 VOA에 재무부의 의견 수렴 창구는 지금까지 미국 정부에서 나온 조치들 가운데 가장 실질적인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궁극적인 해결책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 기업들이 각자의 주장과 우려사항들을 전달하기에 가장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적용 가능한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새 규제 및 법의 적용이 연착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긍정적이고 환영할 만한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또 공공의 협의 과정을 거쳐 IRA의 적용, 특히 특정 조항들의 적용 시기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김 연구원은 부연했습니다. 아시아 경제 전문가인 매튜 굿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선임연구원은 재무부의 대중의견 수렴 조치가 법률이나 규제상의 주요 변화가 있을 때 정부가 시행하는 표준 절차라고 말했습니다. 즉 통상적인 절차라는 건데 그럼에도 미국 정부가 한국 측의 우려를 충분히 반영한 측면이 있어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I do think that the administration has heard the concerns very clearly.
미 행정부는 한국 측 우려를 아주 분명하게 들었고 이제 재무부가 그 우려 사항들을 개선하기 위해 창의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알아볼 것으로 관측한다는 것입니다. 굿맨 연구원은 이미 통과된 법을 수정하려면 의회를 거쳐야 하고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창의적인 해결책을 준비할 것이라고 계속해서 강조해왔습니다. 또 재무부의 의견을 제출하는 데는 국적에 제한이 없는 만큼 미국에 진출한 한국 법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가장 확실하고 최종적인 해법은 인플레이션 감축법 자체를 손봐야만 가능하다고 굿맨 연구원은 강조했습니다.
The only real way to address the concerns that Korea and others have expressed is to amend the act itself.
한국 등 여러 나라들이 나타낸 우려 사항을 개선하려면 법을 개정해야 하지만 이는 올해 안에 현실화하기 힘들고 내년에 새 의회가 개원하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는 11월 8일 중간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제118대 미국 의회는 내년 1월 3일에 출범합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
네, 지금까지 BOA 뉴스 투데이 2부를 함께 하셨습니다. 잠시 후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서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엔 지구촌 오늘과 아메리카 나우 주간 프로 등으로 꾸며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
역사 속 오늘
1939년 10월 11일 과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미국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에게 원자폭탄 개발에 나설 것을 촉구하는 편지가 도착합니다. 독일과의 전쟁이 전개되고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고문 알렉산더 섹스가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받은 편지를 직접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서명은 1939년 8월 2일로 되어 있었지만 편지가 제대로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알렉산더 섹스는 1939년 10월 11일 편지를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직접 읽어주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1941년 말 일본의 진주만 공습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맨하튼 프로젝트가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원자탄 개발은 미국의 국립 로스 앨라모스 연구소가 주관했습니다. 이 연구소는 1942년부터 1946년까지 맨하튼 프로젝트로 불리는 비밀 원자탄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때 이 연구소의 소장은 물리학자인 제이 로버트 오펜하이머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두 도시에 원자탄을 투하합니다. 그리고 원자탄이 떨어지자 일본은 1945년 8월 15일 항복을 선언합니다. 1809년 10월 11일 미국의 탐험가 메리웨더 루이스가 35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탐험가 가운데 하나인 그의 죽음은 아직도 수수께끼에 쌓여 있습니다. 1809년 10월 10일 밤 워싱턴 DC에 가는 도중에 묵었던 한 숙소에서 잠든 후 10월 11일 아침 루이스는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메리웨더 루이스는 윌리엄 클라크와 함께 미국 건국 초기 광대한 중부 대륙을 거쳐 태평양 연안에 도달하는 길을 처음 개척한 사람입니다. 루이스와 클라크가 탐사했던 곳은 1803년 미국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이 프랑스로부터 매입한 루이지애나 영토로 동쪽으로는 미시시피강에서 서쪽으로는 로키 산맥까지 이어지는 광대한 지역입니다. 1804년 5월 14일 세인트 루이스의 캠프 디부아를 출발해 2년 4개월 동안 약 12,000km에 달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122종의 동물, 134종의 새, 178종의 식물을 발견해 보고했습니다. 루이스와 클라크의 탐사는 미국이 로키 산맥 넘어 오리건 지역까지 영유권을 주장하는 유력한 근거가 돼 미국의 영토 확장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매일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청취 가능한 VOA 방송 주파수 안내입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9490, 12080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그리고 밤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9410,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방송은 인터넷으로 접속하면 다시 듣기와 방송 원고 보기, 실시간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언제든 방송 듣기가 가능한 인터넷 웹사이트 주소는 www.voakorea.com www.voakorea.com입니다.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을 더욱 빠르고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VOA 방송에 많은 애청 바랍니다.